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핵 담판 합의가 양국 차이가 입장이 커서 결렬되었다고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베트남식 경제 모델, 경제 발전 모델을 북한에 제시한 거고, 북한 역시 핵을 점차적으로 포기하더라도 베트남과 같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 했던 그런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회담 결렬 이유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담 결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굉장히 크나큰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앞으로 크나큰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어요. 중국조차도 인건비가 높아가니까 이제 자꾸 이제 베트남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베트남은 이렇게 지금 20년, 뭐 30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뤄왔어요. 세계 44위의 경제 생산을 해내는 경제국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면 베트남 역시도 인건비 문제로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트남 특수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베트남 특수도 이제 좀 이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좀 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현재 70년 동안 이게 폐쇄되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고, 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냐면, 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 손재주가 좋은 민족이에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정도로 이 한민족 자체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에서 이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문만 열면, 이 만약에 베트남식으로 개혁개방 정책이 실행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북한에 진출하게 되고 북한의 경제는 급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 체제가 보장이 되면서 이게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한 입장에서는요, 이건 대박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으로 다 공장 들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커요. 굉장히 육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건 뭐 굉장하죠. 급성장, 북한의 경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산칸의 경제는 사실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식 경제 개혁 개방이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이거 회의를 갖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베트남식으로 경제적 자본주의가 밀려 들어가잖아요. 확 밀려 들어가잖아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 그냥 자본주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체제만 공산조건인데 이 자본주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70년 동안 속았거든요. 70년 동안 이 광신도들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가 거짓 사유정권이거든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70년 동안 속여왔어요. 그런데 이 체제가요, 이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확 들어가잖아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이 쉽게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들여올 수가 없다는 전망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려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생명을 걸고 탈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살고 그 단체가 살아나고 그 지도자는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권리폭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힘들게 한 것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적 방해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약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졌어요. 이 격이 너무 커졌어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서 땅을 저당 잡히고 이자조차도 갚지 못해서 땅을 뺏기기도 하고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 앞에 찾아와서 그들의 고충을 하소연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은 딱 보니까 이전 총독들과는 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런 하소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외부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갔었던 이 느헤미야는 내부적 문제 역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서를 아주 찬찬히 읽어보면 아, 느헤미야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짧게 첫째, 성경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팔릴 경우에 형제와 친족이 그를 속량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동족이 노예로 이방인들에게 팔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형제들이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구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족을 돈을 주고 속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느헤미야는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본을 보이는 리더였어요. 본을 보이는 리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느헤미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과 양식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동족들이 어려운데 이자놀이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말이 되냐? 이자놀이하지 마라. 지금 그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본인도 그렇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느헤미야 리더십 세 번째, 사익을 따르지 않는 리더였어요. 사익을, 사사로운 이익이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익을 따르지 않는 리더십 14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었던 이 12년간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관세금을 걷어가면서 사익을 따랐지만 그는 사익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넷째, 희생과 헌신의 리더였어요. 희생과 헌신의 리더. 이것은 16절부터 18절 이하 내용을 보면 그는 성벽공사에서도 가장 먼저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걸 시켜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그냥 뒷방에 가서 그냥 놀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먼지 뒤집어 쓰면서 자기가 직접 거기 공사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총독으로서 이 총독 관절을 또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총독으로서 부려하는 사람들을 이 먹이는 일, 이 먹이는 일에도 이 개인 사비를 털어가면서 막 희생을 해왔던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리더십 마지막 다섯째, 기도하는 리더였어요. 기도하는 리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뭐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리더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 다른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가 기도하는 분들로 꽉 차면 저는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순간순간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느헤미야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권리 포기 리더십이라 할 수 있어요. 권리 포기 리더십.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리더였고, 그들은 그런 리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권리를 포기해보세요. 가정에서 남편들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부인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좀 안 하면 어때요? 그 권리 좀 내려놓으면 어때요? 조금 내가 좀 하면 어때요? 이 권리만 포기하면 돼요. 그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가정이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리 포기의 리더가 있는 그 주변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과 사회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